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아직까지도 많이 춥죠. 우리는 지금 소한과 대한 사이에 있습니다. 여름으로 치면 삼복더위 한가운데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풀린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이제 이만한 추위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지난 한 주간도 고생들 많으셨죠. 여러분을 위하여 새해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히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달에 강원도 평창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겨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결정된 것이고 세계적인 잔치이니까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잔치에는 북한에서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다고 하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겸사겸사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대화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 좁은 생각이죠. 껄끄러운 상대일수록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글자 한자인데요. 무슨 뜻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군자불기, 군자불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군자는 말 그대로 군자죠. 불하는 것은 아니불자고요. 기자는 그릇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군자불기라고 하면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군자 보고 그릇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각기 쓸모있는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은데 그릇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그릇 기자를 뜯어보면 개견자가 가운데 있고요. 입구자 두 개는 위에 두 개는 밑에 이렇게 네 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개를 잡아서 요즘에는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개를 많이 잡아먹었으니까요. 개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앞에 놓고 접시 네 개를 양쪽에 두 개씩 그렇게 놓은 모양입니다. 개 요리를 앞에 두고 네 사람이 둘러앉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앞접시입니다. 큰 그릇이 아니라 조그마한 앞접시입니다. 군자는 큰 그릇이 되어야지 자잘하게 접시 같은 작은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뭐냐 하면 물론 작은 그릇도 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군자가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취지인데 큰 강물이나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져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시물에는 동전만 하나 떨어져도 100원짜리 동전만 하나 떨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물이 막 튀죠 밖으로. 군자 보고 잔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통이 커야 된다. 공자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이 좀 통이 커야 됩니다. 그저 네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런다. 네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하지 못해. 그렇게 나오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이 커야 되는데 그렇다면 통 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자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 주의불비 소인 비이부주. 군자하고 소인하고 대비시켜 놓은 건데요. 군자는 통이 커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지만 소인은 편가르기에 바빠서 통이 클 수가 없다. 군자는 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소인은 작은 사람은 자꾸 네 편 내 편 가른다는 거예요. 얘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제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자꾸 그걸 따진다는 겁니다. 군자는 바닷물과 같아서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다 받아들입니다. 경상도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나 전라도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나 그리고 한강에서 유입되는 물이나 대동강에서 유입되는 물이나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자꾸 편을 가리려고 합니다. 국제관계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소인들은 자꾸 편 먹으려고 그래요.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한편 먹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렇게 한편 먹고 서로 대결해보자 그겁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통이 큰 군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가 되어야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이좋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남과 북은, 북과 남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형제지간 아닙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글쎄 요즘도 좀 어울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제는 손발과 같고 부부는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형제는 손발과 같고 부부는 옷과 같다. 옷이야 떨어지면 새 것으로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손발은 한번 잘리면 입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에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혈육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다 좋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옷입니다. 뭐가 잘못되면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좋든 싫든 곱든 밉든 우리 형제입니다.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축구를 잘할 시절의 얘기인데요. 자기가 축구 경기에 임할 때마다 잊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기심을 버리고 항상 고립된 동료를 향해 뛰자. 이기심을 버리고 항상 고립된 동료를 향해 뛰자. 골 넣으려고 문 앞에만 얼쩡거리지 말고 누가 지금 고립돼 있는가, 누가 지금 꽁꽁 묶여 있는가,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의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천하의 루니 같은 선수라도, 호날두 같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런 압박을 뚫을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 선수의 압박 때문에 고전하고 있을 때 그러면 패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에 가서 그 사람이 패스해 줄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팀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하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가서도 잘했겠죠. 이게 팀플레이의 기본입니다. 고립된 선수를 향해서 뛰자. 북한이 지금 얼마나 고립되어 있습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워낙 잘하니까 저렇게 견뎌내는 거죠. 지금까지 버텨낸 것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고립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원유까지 끊어야 한다고 난립니다. 기름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동차 못 굴리게.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이 현대산업의 기초 아닙니까? 그 원유까지도 끊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꽁꽁 묶어놓으려고 할까요?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 저놈들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핵무기를, 물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게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계에서 핵무기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괜찮고 북한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거 말려 죽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 편, 이렇게 편가르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없애려면 같이 없어야죠. 어쨌든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숨통을 누가 터줘야 됩니까?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왜요? 우리는 형제이니까 그렇습니다. 동료니까요. 박지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은 축구 시합에서는 각 팀이 선수가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만 빠져도 예를 들어서 옐로 카드 두 장을 받는다든지 레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퇴장을 당하면 그 경기 이기기 어렵습니다. 거의 집니다. 예외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만 빠져도 그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명 중에 한 명이 빠진 것이 아니라 반이 빠져 있습니다.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경기에 전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 허리가 잘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남한만으로, 남쪽만으로 전쟁터 같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요.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왜 합니까? 전쟁 좋아하는 나라들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거는 하나입니다.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저쪽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더 뺏기 위해서, 좀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조선 땅 뺏으려고, 자기 나라 키우려고, 조선으로도 모자라가지고 명나라까지 침략을 하려고 허황된 꿈을 꿨습니다. 이만큼 일본 이 좁은 땅덩어리 가지고는 안 된다. 나라를 키우자 해서 전쟁을 한 거죠. 이렇게 각 나라들이 틈만 나면 나라 키우겠다고 전쟁을 하는데 난리인데 우리 주변 일각에서는 반쪽을 떼어내놓고도 통일이 왜 필요하냐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들 때 차포 다 띄고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도 남과 북이 손만 잡으면 화해만 하면 통일만 되면 나라가 두 배나 커지는데 왜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두 개를 준비해라. 하나에는 유다 쪽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 쪽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나라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서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시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로 연결시켜라. 하나가 되게 해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도요.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죠.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놀면 그 사람 성공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둘러 쫙 쪼개져가지고 엄마 편, 아빠 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너희 민족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이런 상징적인 일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남과 북이 통일되도록 힘을 다해라. 그겁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많은 곳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남과 북이 가까워져서 평화가 무르익기를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국민들의 삶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